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오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진입했습니다. 미 구축함 라세노는 해군 P-8A와 P-3 초계기와 함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수비 환초 가까이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타이완과 베트남,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해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미 군함이 자국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도 미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이른바 항해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남중국해 무역해상로에 대해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한 일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이번에 진입했던 수비 환초에는 약 200명의 중국군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오늘 작전 과정에 아무런 충돌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하루 사이 시리아 내 94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알레포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테러단체의 지휘소와 기지, 그리고 라타키아주 해안가 지역인 살마 마을 내 3개 진지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스턴 고우타 지역에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 알누스라 전선이 사용하는 무기고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446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민간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늘 중동국가 예멘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어제 공습 당시 환자들과 직원들이 시설 안에 있었다고 밝혔지만 인명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달 초 미군도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습해 30명이 숨졌으며 현재 국제사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은 호주가 제안하는 난민들을 영구적으로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베그니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호주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데도 당장 심각한 도전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전체 1억 명의 인구 가운데 약 4분의 1가량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얀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 수천 명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은 호주로 가기 위해 항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래 호주 정부는 선박을 통한 난민들의 해안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수용소에서 난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호주 이민장관은 필리핀과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난민 정착을 위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350명 가까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다크샨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적어도 214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76명이 숨지고 26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타카르주에서는 흔들리는 학교 건물에서 대피하던 여학생 12명이 압사사고로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대규모 공격을 받아 파키스탄 군 병사 7명이 숨졌다고 파키스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나마지리스탄의 안구르 아다 지역에 있는 정부군 친위부대를 겨냥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이번 공격이 아프간 정부군의 책임인지 아니면 반군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과거에도 국경 지역에서 충돌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이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어선 단속정에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한 국방 사이버 정책 실무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활발해진 대화를 주목하면서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들어 동북아 국가들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냉랭했던 북중 관계와 긴장이 고조됐던 남북 관계에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회식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고위인사 방부 이산가족 상봉 세계로 북중관계나 남북관계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으로 북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또 8.25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얼마 전 미한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고 며칠 후엔 한중일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며 동북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실현해서 동북아 지역이 오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고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커졌지만 군사 안보적 긴장 또한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신뢰 외교를 강조하며 제시한 영내 평화협력 방안입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협력이 쉽고 실용적인 연성 분야부터 협력의 습관을 축적함으로써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하고 다자협력체를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동북아에선 아직도 신뢰 구축의 길이 멀기만 하다며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영내 국가들의 협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많은 정상과 국제기구에서도 지지와 호응을 보내주고 있다며 지금은 평화와 협력을 향한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은 28일 한국 외교부가 개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와 병행해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반민 반관 포럼입니다. 이번 정부 간 협의회와 포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과 몽골 측의 정부 대표가 참여하고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 등 국제기구 등이 대화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포럼은 동북아 다자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정통 안보 현안부터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재난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6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다뤄나가기로 한 뒤 첫 만남이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회동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북핵 관련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전례가 없었고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황 본부장도 이번 공동성명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시했다며 이런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어선단속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긴장을 낮추고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c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북한 어선 단속정이 연평도 동방 서해 북방 한계선 NNL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가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OK allies.
국무부는 그동안 거듭된 북한의 NLL 침범과 인근 해상에서의 사격 훈련에 대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일관되게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경고방송에도 북한 단속정이 NLL을 넘어 700m를 더 내려오자 곧바로 40mm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북한 단속정은 18분 뒤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경고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 종교단체는 최근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8월 남북 간 이뤄진 고위급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북한 산림 녹화용 묘목과 종자가 27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으로 반출됐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아시아 녹화기구가 지원한 이들 물품은 사리원시 정방산 성불사 인근 산지와 비탈밭 약 35헥타르 규모의 임농복합시범단지 조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묘목과 종자는 컨테이너 28대 분량이며 지원된 종자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2400헥타르에 심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시아 녹화기구 신혜지 연구원은 한반도 녹화 계획인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첫 대북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묘목이랑 종자가 두 종류씩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낙엽성 묘목 같은 경우에는 15,000본이 지원이 돼서 한 5헥타르 정도 조림이 가능한 양이고요. 그리고 아카시나무도 8,000본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종자 같은 경우에는 잣나무 종자 같은 경우에는 4톤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18kg 지원이 됐는데
아시아 녹화기구 운영위원장인 고건 전 한국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때 북측과 산림 녹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 물자들은 27일 오전 방북한 대북지원단체 에이스 경함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에이스 경함 재단 역시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 농장에 관련 용품과 비료 15톤 등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4월 말에도 비료 15톤을 비롯한 컨테이너 22대 분량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사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물품 반출 승인과 함께 한 종교단체의 방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 북한 조선가톨릭교회협회의 초청으로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7일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사재단 소속 신부 12명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으며 평양 장충성당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 미사에 참석한 뒤 관련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천주교 정의구현 서재단의 이번 방북은 순수한 남북한 종교교류 차원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서재단의 이번 방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재단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방북을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7일 한독의원 친선협회 독일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 같은 민간 교류는 남북 간의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창건 70주년이 끝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 또한 연장선에서 서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북한 측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들의 평양에서 행사. 평양에서 한다는 것은 남북 간 민간 교류 합의 이행을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우리 또한 이런 NGO 단체들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발빠른 움직임 이것도 나름대로 8.25 합의 이행을 하겠다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 교수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8월 합의 이행에 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회담 개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 간 8.25 합의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른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여부, 앞으로 남북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북한이 8.25 남북 합의 이후에 크게 보면 이제 협상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25 남북 합의의 여섯 개항 중에 최초로 이제 앞에 이제 세 개항은 그 상황 종식항이었던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항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이제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에 로켓 발사라든지 아니면 핵실험 같은 고강도 무력 도발을 안 했고요. 또 8.25 남북 합의 이후에 환경서라든지 중앙건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김정은까지 나서서 그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그 8.25 남북 합의 여섯 번째 항이었던 남북 민간교류도 최근에 북한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성 만월대라든지 결의말 큰사대 사업이라든지 통일19대회라든지 또 종교교류라든지 각 분야에서 지금 협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의 후속 그 협상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는 좀 청시로들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상봉에서는 북한 당국이 전과는 달리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산가족 그 상봉을 위한 실무 협상 과정에서 비록 뭐 이제 마라톤 협상이긴 했지만 큰 이견은 뭐 거의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측이 요구했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일자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시간을 상봉 시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북측이 전혀 그 비타협적인 그런 태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북측 상봉 단장까지 나서서 이산가족 그 상봉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그 수시 상봉이나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줬고요. 또 북한 매체의 전반적인 보도 동향을 보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달을 하고 또 이 남북관계 어떤 그 개선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떤 그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협상 모드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산가족에서 큰 이견도 없었고 상당히 협조적이었고. 여타 남북관계를 연동을 시켜서 협상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70살 이상의 고령이잖아요. 지금과 같은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상봉 행사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저희가 뭐 상봉을 포기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청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대략 한 13만 분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50% 이상이 지금 그 80, 9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우 시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뭐 한 번 상봉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상봉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시 상봉한 분들도 무제한적으로 상봉을 할 수 있게 생사하기는 물론이고요. 서신교환이라든지 심지어는 물품 교환까지도 다 그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회성 어떤 행사성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어떤 그 큰 결단을 통해서 수시상봉, 무제한적인 상시 접촉 그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십자 본회담이 열리면 전면적인 생사 확인 문제를 비롯해서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이 여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뭐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데 비해서 북한은 항상 이제 대남 협상용 카드로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지금 이산가족 정리화 문제, 수시상봉 문제를 이미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산가족 그 상봉 이번 추후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측이 정리화를 요구했을 때 북한이 거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적십자회담 본회담 또는 당국회담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인도 이주용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금강평양강 사업의 재개 그리고 의사조치 해제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리고 있는 어떤 그 전술적인 어떤 그 협상 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그 정례화나 수시상봉 체제 부분에 어느 정도 북한이 이제 양보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실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절충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 남북 간 8.25 합의의 시금석으로 평가를 받았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고 다른 합의상 그 이행 여부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건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금년 초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적이 있고요. 또 올 6.15 기념일에 북한이 뭐 그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최고위급의 어떤 의사표시단인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북한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협상이 사실은 그 동안에 잘못된 남북관계 관행을 시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로서는 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적어도 이 8.25 남북 합의를 이행해 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향후의 남북관계는 적어도 당분간 협상 부분이 유지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이미 북한에 경고를 했고요. 또 유인찬 상무위원이 방북까지 한 상황에서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고관비에 도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협상 국면이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저항비의 무력 시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죠.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5일 갱신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미화 9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자금이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mean, it will be in support of our current program, which is to provide nutritional support.
취약계층에게 곡물과 우유를 섞어서 만드는 복합 영양 강화 식품을 지원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 말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00만 달러를 기부했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정부가 올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6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스위스가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고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390만 달러, 호주 230만 달러,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200만 달러와 1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킨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5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ere roughly 50% funded there. The last that I saw, I think it was the September numbers, we were feeding something like 733,000.
세계 식량 계획이 매달 130만여 명에게 식량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난 9월의 경우 74만여 명만이 지원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또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군으로 줄이고 북한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 상태이며 임산부와 수유모 등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을 겪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2015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회 16강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17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코스타리카의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0대1로 패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는 1대1로 비기면서 2조 최하위로 처졌던 북한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14분 박영관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39분 코스타리카에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45분까지 추가골을 넣지 못하면서 예선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추가 시간에 정창범 선수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예선 전적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조 3위에 오른 북한은 6개 조 3위 중 상위 4개 팀에게 주어지는 16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북한의 윤광무 감독은 피파와의 인터뷰에서 16강에 진출해 기쁘다면서 이번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9일 D조 1위로 16강에 오른 아프리카의 말리와 8강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북한이 17세야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까지 모두 4번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북한은 2005년 페루 대회와 2007년 한국 대회 때 16강에 올랐지만 각각 브라질과 스페인에 패하면서 8강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피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대회 출전 중인 북한 대표팀 가운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양현주 선수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 선수는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인 도쿄 조선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파는 양 선수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조부모가 북한 출신이라 북한 국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 출전한 21명의 북한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파인 양 선수는 북한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소집일보다 일찍 평양에 들어갔다며 처음에는 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훈련에 익숙해지고 서로 알아가면서 잘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선수는 일본에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를 하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로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비록 일본에 살고 있지만 북한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양 선수는 북한의 성인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월드컵 같은 최고 무대에서 뛰는 게 꿈이라며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6.25 한국전쟁 중 실종됐던 미군의 신원이 65년 만에 확인돼 어제 미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이 7,8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300구가 현재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게 물든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 제69역. 멀리서 여섯 마리의 말이 송적이로 덮인 운구를 실은 탄양 마차를 끌고 옵니다. 그 뒤엔 가족이 탄 검은 차량들과 함께 미국 의장대와 군악대 쉬운 명이 북소리에 맞춰 안장식장으로 들어섭니다. 7명의 병사가 동시에 세 발의 예포를 쏜 뒤 트럼펫 연주가 엄숙하게 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운구를 감쌌던 성조기가 정성스럽게 접힌 뒤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이 안장식의 주인공은 6.25 한국전쟁 중 실종됐다 65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로버트 마이어스 상병입니다.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출신인 마이어스 상병은 21살이던 1950년 12월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북한 지역에서 전투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미군은 휴전 후인 1954년 3월 마이어스 상병이 중공군의 포로가 된 뒤 북한 지역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어스 상병은 포로로 잡힐 당시 제2공병 전투대대 소속으로 평안북도 선천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이었으며 미군은 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지낸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마이어스 상병이 65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건 발전된 신원 확인 분석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마이어스 상병의 유해가 1954년 북측에서 인계받은 미군 유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과 북측은 당시 유해 송환 합의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상대 병사들의 유해들을 교환했습니다. 이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들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에 무명용사로 안장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지만 2012년 첨단 유해 분석 기술을 토대로 이 무명용사들의 유해들을 다시 분석해 마이어스 상병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 분석 등 여러 유전자 검사를 거쳐 유해가 마이어스 상병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날 안장식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이어스 상병의 여동생 실바 모츠 씨와 조카 등 가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마이클 러닝턴 국장은 지난 10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원 확인 기술의 발달로 유해 확인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신원을 확인한 유해 89 가운데 45구가 한국전쟁 실종자 병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닝턴 국장은 이날 현재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수는 7,835명, 이 가운데 5,309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닝턴 국장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709의 신원이 확인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311구가 1982년 이후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마이어스 상병의 신원을 확인한 지난 9일 이후에도 미시시피주 출신의 조지 메이스 상병과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로버트 위트 상병 등 한국전쟁 실종자 병사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하자 중국 정부가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300명 이상 사망했고요. 또 세계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소식부터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미국이 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요. 당초 예고한 대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군함을 보내서 항해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왔는데요. 미국이 이런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항해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해당 해역에 군함을 보내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네. 자, 미군이 어떤 함정을 보낸 거죠?
미 해군은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호가 오늘 수비환초 주변 12해리 안쪽 해역을 항해했다고 밝혔는데요. 12해리는 2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라센호의 항해에는 미 해군 대잠 초계기인 P-8A와 P-3도 투입이 됐는데 라센호는 현재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 군함이고요. 요코스카 기지는 얼마 전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배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군 구축함이 항해한 수비환초,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플래틀리 군도의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여러 섬들은 이 중국 외에도요,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인데 중국은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환초라는 이름처럼 위성사진으로 보면 둥근 고리 모양의 섬인데요.
네.
원래 썰물 때는 물에 잠기는 곳이지만 중국이 그동안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와 부두 등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 해군함과 200여 명의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성사진에도 중국 선박 여러 척이 주변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곳을 비롯해서 자국이 최근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여러 시설들을 건설한 곳들을 자국 영토로 주장을 하고 주변 12해리를 영해로 선포를 했는데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공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군함을 파견한 것입니다.
네, 자, 일단 미군 구축함이 진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스플래트리 군도를 난사군도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미군 구축함이 중국의 허가 없이 난사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구축함을 감시 추적한 뒤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반발했고요. 또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관련 사설을 싣고 있는데요. 국제법에 따라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의 논리는 거짓이라고 일축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국제적 해상로에서 항해의 자유를 침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중국인들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네, 당초 중국은 미 해군함이 진입을 할 경우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오늘 양측에 뭐 무력 충돌은 없었나요?
충돌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구축함 라센호가 수비 환초 인근을 항해하는 작전을 무사히 수행하고 복귀했고 아무런 사건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미군 고위당국자들이 지난 몇 주간 언제든지 미군 함정과 군용기를 해당 해역 또 상공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었고 그러자 중국이 군사 대응을 경고를 했었지만 오늘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경고 방송 등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 해군이 수비 환초 주변 12해리 이내 지역, 22km 이내 지역을 항해했다고 했는데 12해리는 영해 기준이 되는 거리라서 그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보통 이 영토의 가장자리에서 이 영해까지 이 거리를 이제 12해리까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2해리로 정해놓고 있는데 영해는 그 해역에 주권국의 허가 없이는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이 불가능하죠. 또 영해 말고 다른 개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2해리보다 훨씬 긴 200해리가 기준인데 이곳은 선박의 조업 같은 경제활동 권리는 해당 수역의 주권국에 있지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통행은 허가 없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은 수비 환초가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주변 12해리까지는 중국의 영해고 따라서 미군 군함이 허가 없이 항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수비 환초를 포함해서 영유권 분쟁 도소인 스플래틀리 군도가 자국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영유권 분쟁 해역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면서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또 대화를 통한 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요. 이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 해당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가 위협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해왔고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서의 이 인공섬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지만 중국이 듣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 미군이 항해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군함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시작한 후에 해당 해역에서 12해리 이내에 군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 군함이 이 지역을 항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지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 아무래도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스플래틀리 군도를 포함해서요 남중국해 전체로 봤을 때 전 세계 해상 상업 물동량의 절반 정도가 통과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상업 해상로고요. 또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이런 지하 자원도 풍부히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서 규모 7.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이 산악지대라서 피해 상황 파악 또 구조를 위한 접근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도 인명피해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이번 지진으로 346명이 숨지고 2,17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이 파키스탄과도 가까운 접경에서 발생해서 파키스탄에서도 인명피해가 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계는 아프간, 파키스탄 이 두 나라 인명피해를 모두 합친 것인데요.
예.
나누어서 보면 인명피해는 오히려 파키스탄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키스탄 사망자가 231명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사망자 115명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카이베르 파크툰크와 주란 곳에 인명피해 피해가 큽니다. 185명이 숨지고 1,45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요. 또 현지에서는 이 7.5 지진 뒤에도 계속 여진이 일어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진과 산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조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 지역이 이 외딴 산악 지역이고요. 지진으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 등도 훼손이 돼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지역에 군대와 구조인력을 파견했다면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텐트와 담요, 음식 등을 계속 공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최소한 수천 채의 가옥도 파괴돼서 생존자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프간 지진 발생 지역 가운데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프간 북동부인데요. 이 아프간 정부에 반대하는 탈레반들이 점령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구조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탈레반은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도 이미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피해국과 주변국, 국제기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초에도 이 멀지 않은 네팔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지진으로 8,800명이 사망했었는데요. 사실 이후에 과학자들이 네팔 지진으로 지각의 힘의 변화가 생겨서 네팔 서쪽에서 뭐 인도 북부나 이런 곳에서 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팔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세계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제 이주 기구가 새로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전 세계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숫자가 계속 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현재 39억 명인 도시 인구는 2050년에는 64억 명으로 늘어서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도시로의 이주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그동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성장 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 지역에서는 매일 12만 명이 도시로 이주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199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거의 10억 명의 도시 인구가 아태 지역에서 증가를 했고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 대도시로의 이주는 해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는 이렇게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더욱 커지고 또 다양성을 띠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런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회는 알겠는데 도전은 왜 그럴까요?
우선 급격한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의 투자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급격한 인구의 이동은 이 부유한 국가들보다는 이제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더 뚜렷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기반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대도시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새로 이주한 인구가 아무래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거 외에도 취업, 교육, 보고 같은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번 보고서에서 밝혀진 게 있나요?
네, 각각 이제 외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 아니면 국내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최근 통계를 인용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3년 해외로 이주한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2억 3,200만 명이었고. 국내에서 이주한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7억 4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명 중에 1명은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한편 이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나라들도 이제 꼽고 있는데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이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러시아 등이 이제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중동에서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주민이 많이 모이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2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2도, 강계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약간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주는 최저 8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14, 최고 1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14도, 장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 원산은 최저 7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도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12도, 선봉 최저 2도, 최고 1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지상에서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ISIL을 겨냥한 공격과 관련해 역량이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습이든 지상행동이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미군이 지난주 이라크에서 ISIL에 억류됐던 쿠르드족 인질 구출 작전에 개입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국방부 관리들은 그러나 당시 구출 작전이 지상전이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군이 앞으로 더 많은 기습 작전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미군의 자문과 지원 임무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오늘 남중국해에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진입했습니다. 미 구축함 라세노는 해군 P-8A와 P-3 초계기와 함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수비 환초 가까이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타이완과 베트남,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해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미 군함이 자국 영해를 불법 침범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이번에 진입했던 수비 환초에는 약 200명의 중국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오늘 작전 과정에 아무런 충돌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350명 가까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다크샨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적어도 214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76명이 숨지고 26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타크아르주에서는 흔들리는 학교 건물에서 대피하던 여학생 12명이 압사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늘 중동국가 예멘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어제 공습 당시 환자들과 직원들이 시설 안에 있었다고 밝혔지만 인명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몰아낸 후티 반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예멘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미군도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습해 30명이 숨졌으며 현재 국제사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은 호주가 제안하는 난민들을 영구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베그니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난민들을 수용해달라는 호주 정부의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은 자국의 필요를 충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민 지원을 바라지만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1억 명의 인구 가운데 약 4분의 1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호주 이민장관은 난민 정착을 위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지도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 지출안에 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퇴임 두 달 뒤인 오는 2017년 3월까지 연방정부에 완전한 예산이 부여되며 정부의 채무 상한선이나 차관 권한은 확대됩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 회계 연도에 국방부와 국내 예산에 500억 달러, 2017 회계 연도에는 300억 달러가 추가 집행되며 해외전쟁 예산도 연 160억 달러 증액됩니다. 지난 2011년 예산 합의로 의회가 부과한 자동 예산 삭감 조치는 해제됩니다. 다만 추가 지출에 따른 예산은 사회보장 장애인 보험과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공급자들에 대한 지출 한도를 절감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